어느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 마을을 정하고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집집마다 집 앞에 매일마다 100불씩, 100달러씩 가져다 놓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하는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흘쯤 그렇게 지내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소문이 났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돈을 우리 집 앞에 다 가져다 놓는다고 그러면서 막 소문이 다 해서 동네방네 아주 떠들썩하게 그 얘기가 다 퍼졌습니다. 이렇게 둘째 주쯤 지나게 되자 현관 앞에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셋째 주쯤 지나고 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주 채틀어서 받아서 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이 심리학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그집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막 불평하고 대들고 막 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첫째는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주어졌던 그 복에 대해서 복인 줄 모르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너무도 넉넉하죠. 풍성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익숙해진 거죠.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두 번째는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치 나는 복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쉽습니다.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쉬워요. 물론 처음엔 감사했겠지요. 그렇죠? 처음엔 그 사람도 참 감사했겠지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가겠지요. 그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 그럼 내가 복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그거 누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은 구두가 다 낡았어요. 아, 다 낡아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에게는 그 구두를 사 신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비참하다. 좀 한탄스럽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량한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찮게 교회 앞을 지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아유 저기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느냐면 두 목발을 짚고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아주 어렵사리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그 목발을 옆에 다 세워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그 영성이 뭐냐면 이거죠. 그래도 나는 아무리 낡았어도 아무리 낡은 그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두 발이라도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발마저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을 어쩌면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오히려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고 그것마저도 없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어요. 받은 은혜 세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가꾸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은 제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받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따지고 보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감사한 마음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도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도 불평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너무도 감사하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기에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다 쏟아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다 그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을까?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주셔도 다 구멍난 전대와 같이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복받을 사람이 복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땅에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해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이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셔도 다 땅에 쏟아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풍성한 복을 가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풍성한 복을 가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가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도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무슨 복입니까? 바로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의 복. 성경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 파키스탄 정진섭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한국에 들어오시게 될 때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였대요. 그 위험한 나라를 가시면 안 된다고. 예, 위험한 나라 가시면 안 된다고. 그냥 절대 가지 마시라고. 그냥 여기 계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파키스탄이 위험한 나라예요. 적색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파키스탄의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 이런 얘기를 하셔요. 테러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죽는 숫자보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테러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죽는 숫자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어디가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어디가 위험한 나라예요? 파키스탄이 위험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심히 걱정하고 있어요. 심히 걱정해요. 야, 그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저 북한의 핵을 갖고 노는 저 나라가 옆에서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 위험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아, 맷집이 강해요. 예? 맷집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정말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지요.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데, 사마르라고 하는 것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둘레에 가시 울타리, 어떤 것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상태를 바로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것들을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상태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보호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에게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전쟁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환경적으로도 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움으로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로 인하여서 그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몇 푼이 필요할까요? 아주 멋스러운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갖고 오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지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건강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말짱꽝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무슨 복이냐면 사랑의 복입니다. 사랑의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단 말이죠.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최고봉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의 최고봉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든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일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그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순간순간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배신도 당하고 특히 아들에게도 배신도 당하고 정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눈물 흘릴 때 많았을 것이고 또 정말 도망쳐가지고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며칠 동안 지내야 되는 외로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곳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날마다 알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하나님을 사모함과 앙모함으로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얼굴을 대하기 싫은 사람 있죠. 소위 말하기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사람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그때마다 굳게 다짐하거든요. 아, 내가 목사지. 다 사랑해야지. 누구든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목사지.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면요 애들이 아장아장 걷고 맨날 넘어집니다. 이리저리 넘어지고 여기저기 다치고 맨날 울고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싫지만은 않아요. 애쓴다. 걷기 위해서 애쓴다. 아이고 걸음마 배우려고 참 애쓴다. 그냥 마냥 이쁘기만 해요. 마냥 예쁘기만 해요. 넘어지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래도 싫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이 되고 정죄하는 이유가 돼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일 없냐? 이런 거지요. 사랑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살잖아요.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못 본 척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기도 해요. 용서해 주시기도 해요. 용납해 주시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냥 실수하고 마냥 모자라도 마냥 부족해도 마냥 날마다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신데 우리에는 얼굴을 자꾸 다른 데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얼굴을 비추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자꾸 비추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망이고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냐 죽을 수 죽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떠나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세상의 돈이 더 잘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잘 보이고 세상의 힘이 더 잘 보인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질병에 빠진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요, 없어지는 복이요, 불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요, 근본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가꾸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즉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이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곳에 가도,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속마음의 평정, 영적인 건강, 영적인 번영, 영적인 안녕 등을 포함한다 하는 거죠.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 곁에서 물을 깁는 여인을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고 하는 일이 뭔가 하니 보니까 나무 조각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런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어깨에 짊어지고 항아리를 가면 물이 다 쏟아지게 되는데 나무 조각을 올려놓으면 물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나무 조각이 계속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항아리에서 계속 부딪혀서 중심을 잡아서 흘러넘치는 것들 흘러넘치도록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영성적으로 그가 깨닫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와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평안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우리는 평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이 얘기 하려고. 예. 십자가를 띄우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없습니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뭔가 뭐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때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내 모든 튕겨나가는 그러한 감정들이 잘 정돈이 되도록 막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이라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항상 평강을 깨뜨립니다. 죄는 항상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고 고통을 주고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바로 평강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강을 누림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가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갖 풍파로 흔들리며 근심 걱정에 눌리며 우리의 앞길이 막혀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사나워지고 분노하고 분열시키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